마음이 별나 아랫주머니 만져본다. 아차, 열쇠꾸러미 통째 택시에 실려보냈구나. 오래 끼고 산 것, 마음 밖으로 실려나갔을 때의 허전, 현기. 그러나, 아, 초가을. 63빌딩 넘어 도봉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 햇빛 속에서 마음의 현들이 새로 조율된다. 열쇠 필요한 잠긴 것들의 수 바짝 줄이고 살라고. 오랜만에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다. 내가 열린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열쇠가 필요한 잠긴 것들의 수를 가볍게 줄이고 또 마음의 현을 새롭게 조율하기 위해서 글쎄요, 스스로 버리지 못할 때는 뭔가를 좀 잃어버리기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동규 시인의 초가을 햇살 속에서 이 시로 오늘 FM 영화음악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반덴부덴마의 협주곡 마단조의 노래를 붙인 곡이었습니다. 가을이다. 푸르고 높은 하늘에 발디밝은 햇빛이 노란 은행잎 사이로 걸러져 나오는 낮과 두툼한 이불을 덮는 싸늘한 밤의 계절이다. 조선 소나무는 바람 많고 춥디 추운 겨울에는 몸을 꼬불꼬불 비틀며 하늘나라를 찾지만 가을에는 아직 춤추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좀 삐걱거리고 끙끙대며 여름에 앉은 자세에서 사지를 풀 따름이다. 우리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쓴 글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제 한글날이었죠. 그런데 이 글은 한국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요. 미국의 그레타 디 시블리라는 사람이 쓴 정말로 아름다운 수필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아봤는데요. 어쩌면 그 놓아줌의 의미라든지 비움의 의미, 그 황동규 시인의 좀 전에 첫 부분에 들은 글씨만큼의 그 깊은 뜻을 외국인이 글에서 표현한 것을 보고는요. 이 한글날의 의미라 해서 우리가 꼭 어떤 우리 글을 사랑하자 뭐 이런 진부하고 구태의연한 얘기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정신이랄까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도 이 한글날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죠. 왜 이렇게 문법이 어긋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하이텔의 김규태 씨, 추석에 텅 빈 도서관에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친구 승민 씨의 생일이라고 축하해달라고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경연정 씨는요. 토끼 같은 두 동생들이 요즘에 시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힘내라는 말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역시 정선교 씨는 함께 고된 작업을 하는 신주리 씨께 꼭 힘내라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가을은 사색의 계절, 명상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조락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전부 생각하시고 시험 중이라도 힘내시고 힘든 일 있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은요. 아주아주 좋아하는 양한재 선생님이 아기 아빠가 된 것을 축하하는 학생 서울 성동구 화양동의 이혜영 양이 띄우는 곡입니다. 아기 수연이한테 예쁘게 크라는 말을 전해주면서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영화 인어공주 중에서 Under the Sea입니다.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are you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they slave away. While we devoting full time to floating under the sea. Down here all the fish is happy as off through the waves they roll. The fish on the land ain't happy, it's hard 'cause they in the bowl. But fish in the bowl is lucky, they in for a worse fate. One day when the boss get hungry,
yes you go beyond the pay.
Oh, oh, under the sea, under the sea. Nobody beat us, fry us, and eat us in fricassee. We watch the land folks loves to cook. Under the sea we have to hook up. We got no troubles, life is the bubble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Since life is sweet here, we got to be here naturally. Even the sturgeon and the ray, they did the earth start to play. We got the spirit, you got to hear it. Under the sea. The newt play the flute, the cop play the harp, the players play the bass and the sound, the chop, the bass play the brass, the chop play the tub. The flute is the duke of soul. The way he can play the names of the strings, the chop rocking on the blackfish, he sings his belt and his front. They know where it's at, they know that blowfish blow.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에 도가닌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클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홀리그램이 전합니다.
폴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프 오브 브라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프 오브 브라를 하세요. 받쳐준 가슴을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프 오브 브라.
사랑의 비너스.
시작부터 뭔가 다르다.
미스테리 아일랜드.
전화 게임의 한계를 극복한 실감 대결.
미스테리 아일랜드.
하여! 4차원의 이동기. 밤하늘 찾아나선 코리와 나디아의 숨막히는 모험.
미스테리 아일랜드.
700-8788.
게임의 고수들만 초대합니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 먹던 그 맛. 와, 수프가 세 개씩이나 푸짐하다. 사냥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자.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계 찾아왔구나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100
광주 학동의 세영씨 아르바이트가 힘들긴 힘든 모양이네요. 방 안에 파스 냄새가 가득한데 그 냄새가 정겹다고 느껴지니 말씀입니다. 자 신청곡 잘 들으셨죠? 근데 저는 이걸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MBC가 특집으로 기획한 드라마인데요. 파일럿 중에서 타이틀 뮤직으로 쓰인 파일럿이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방송하신 분이죠. 윤상 씨가 만들고요. 정연준 씨가 노래했습니다. 김병수 씨, 그녀의 건강과 작품전이 그렇게 걱정되세요. 참 친구들이랑 주위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 마음씨들이 고와요. 이 하이테린이 엽서에 쓴 글들을 보면 저는 참 제 생각하기에도 바빠서 친구들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은데, 자신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생각하신 분들을 보면, 이 경원 씨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전자전시회 준비하는 친구들, 창호, 정호, 그리고 선후배 모두와 함께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김한수 씨가 신청하신 이 곡 어떨까요? 만홍의 샘 중에서 투스틸레만이라는 유럽의 아주 유명한 재즈 연주가죠. 그가 하모니카로 연주합니다. 상드 플로렛. 오늘 중간고사 끝났다고요? 서울 노원구 상계십동의 정세현 학생, 영신여고 1학년 3반 친구들과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만홍의 샘 중에서 장드 플로렛, 투스 틸레만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 영화 읽기의 새로운 측면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개편에도 변함없이 나오신 분 계십니다. 정성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개편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편 기념으로 특별한 영화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가을이고, 네. 그리고 왠지 이 가을에는 근사한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근사한 그, 영화.
오늘 소개해드릴 네. 영화는 예. 그 지인 캠피언의 피아노입니다.
예.
금년도 깐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와 여우 주연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영화를 보았으리라 믿고 있고
네.
그리고 다행한 사실은 이번 추석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는 가장 흥행 성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관객들이 충무로에서 하는 얘기인즉슨 귀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그랑프리 영화와 재미없는 그랑프리 영화를 어떻게 이처럼 잘들도 구별해내는지 참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겉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피아노는 그렇게 만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복잡한 이야기 구조는 그저 그렇게 단순한 멜로드라입니다. 링킨 피오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네. 이제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된 셈인데요. 1956년도에 껍질 영화학교 졸업 그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가 네. 깐느 영화제에서 단편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 데뷔작 스위티를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깐느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끼어들기는 했으나 불행히도 그해 깐느 영화제에서 아무도 이 영화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없습니다. 훗날 인터뷰에 따르면은 자기는 그랑프리 발표가 있던 날 엉엉 울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26살 꼬마 스티븐 소더버그가 네.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로 그랑프리를 받고 만장의 박수를 받고 있는 동안 한쪽에서 스파이크리는 씩씩거리며 붕괴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지인 캠피어는 엉엉 울며 호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능은 그렇게 오랫동안 감춰져 있지 않는 법입니다. 1991년 그녀는 두 번째 영화 자넷 프레임이라는 호주 여류 소설 작가의 자서전을 영화화시킨 내 책상의 천사라는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12개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해 뉴욕 영화제에서는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등장했었던 최고의 여자 감독이라는 평가까지도 받아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만 얘기를 드린다면은 저는 피아노보다는 내 책상의 천사를 훨씬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 영화가 지인 캠피언의 진수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아노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아노를 촬영한 스튜어드 그 드라이버그는 그 내 책상의 천사로 지인 캠피언을 처음 만난 촬영기사인데요. 내 책상의 천사를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영화 전편이 파스텔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내 책상의 천사를 처음 찍을 때부터 아예 16mm 코닥 필름을 써서 찍어놓고 그리고 극장판으로 35mm로 확대해서 블로우 판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확대시키니 입자가 거칠어지고 그리고 배경과 사람이 그 화면상에서 네. 질감으로 뭉개져 버립니다. 그 뭉개지는 느낌이 마치 파스텔 화조처럼 번져버립니다. 예. 그 스튜어드 그라이버그의 이 필름에 대한 감각은 아주 놀랄만한데요. 실제로 네. 피아노에서도 해변 장면과 정글 장면이 전혀 다른 감도의 필름을 쓰는 바람에 예. 마치 딴 영화 같은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장면을 볼 때는 대단히 그 드라이한 아주 차가운 느낌이 들었었던 예. 것이 정글에만 들어가면 촉촉한 필름이 드는 것은 감도가 다른 필름을 써서 다른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 감독은 마이클 니만입니다. 네. 혹시나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다채로운 피아노 소리에 바하에서 드뷔시에 이르는 여러 작곡가의 음악을 발췌하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현대 음악 작곡가인 마이클 니만이 이 모든 곡들을 직접 작곡했고 네. 그리고 자막을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홀리 헌터가 모두 예, 직접 피아노를 했습니다. 마이클 니만은 그 현대 음악 외에도 아마도 이 영화 음악실에서 가끔 소개가 되었으리라고 믿는데요. 피터 그리너웨이나 네. 또 파트리스 르꽁트의 음악을 담당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봉된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그리고 무슈 이르 이 두 편 모두 마이클 니만의 작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그 배우들이 또 압권인데요. 헐리 헌터와 하비 케이틀과 샘 닐이 그야말로 당당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헐리 헌터 하면 여러분들은 애리조나 유괴 사건이 금방 기억나실 텐데요. 사실은 피아노와 함께 이번 추석 시즌에도 헐리 헌터가 나오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탐 크루즈의 야망의 함정 속에서 그야말로 수다장이로 등장하여 그렇죠? 이 영화를 보러 가서 우연히 그 헐리 헌터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아, 피아노의 그 아가씨 또 나왔네라고 무심코 중얼 거렸는데 옆에 앉아있던 영화 관객이 딱 보며 그 배우가 이 배우 아니에요 하고 야단치는 바람에 아주 머쓱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헐리 헌터는 거의 180도 변신에 성공합니다.
네.
하비 케이틀은 원래 마틴 스콜시즈 덕분에 영화계로 온 배우인 셈인데요. 그 마틴 스콜시즈 감독의 민스트리트나 아니면 앨리스는 이제 여기 살지 않습니다. 택시 드라이버 그리고 네. 예수 최후의 유혹에 모두 등장했고 벅스에서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로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그가 컬트 배우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 닐은 주라기 공원의 그 스타가 어떻게 이 영화에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샘 닐이 호주 출신 배우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그 상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 피아노라는 영화는 원래 제인 캠피온 자신이 데뷔작으로 준비했던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는 바람에 5년 동안 끊임없이 개작에 개작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한 이유는 이 영화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이 영화의 시대가 담고 있는 고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제인 캠피온 자신은 항상 나의 영화는 필드워크에 관한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답사 연구라는 뜻인데요.
인류학자다운 답.
그렇죠. 얘기죠.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사회학을 하든지
네.
고고학을 하든지 아니면 인류학을 하든지 일 것입니다. 아마 이 필드워크의 경험은 그 정우님 시켜서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답사를 한 적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피아노 레슨이었었는데 이 제목은 깐느 출품을 앞두고 피아노로 고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까지 피아노에 관한 여러 가지 평들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의외로 피아노에 대해서 잘못된 몇 가지 관점을 잇는 것을 보고
예.
그 편견에 관해서 이 영화는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제인 캠피온이 말하는 제인 캠피온이라는 그 인터뷰가 시네아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기사를 읽어보면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류. 이 영화를 보고 나온 상당수의 비평가들은 마치 이 영화를 페미니즘 영화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인 캠피온은 페미니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여자 감독이긴 하지만 여자 감독이면 누구나 페미니즘 영화를 찍어야 한다라는 기계론적 도식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마치 남자 감독이면 누구나 가부장제 영화를 찍는다는 것과 똑같은 발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영화는 섬세하게 연출된 심리 영화가 결코 아닙니다. 제인 캠피온 자신의 말에 따르면 이 영화에서 심리적인 것은 모두 연기로 그려졌고 심리적인 해석은 전적으로 세 배우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녀 말에 의하면 홀리 헌터가 깐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그녀 혼자 힘으로 해낸 것이다. 이건 그녀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녀가 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피아노에서 제인 캠피온의 연출은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거칠고 대범한 스타일입니다. 그녀는 장면을 정교하게 짜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장면과 장면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감정적으로 큰 기복을 두고서는 그야말로 비약하거나 뛰어넘어가기까지 합니다. 만일 이 영화를 섬세하다고 표현한다면 그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때문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영화를 찍은 제인 캠피온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는 홀리 헌터, 하비 케이틀, 샘 닐의 연기가 보여주는 표현 때문에
네.
그 표현의 섬세한 해석 때문에
예.
혹시 제인 캠피온의 연출이 섬세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인 캠피온의 진짜 관심은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나요?
피아노는
네.
그 잘 들어오십시오. 피아노는 네. 19세기 식민주의에 관한 서구의 타자들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인 케인 표현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네.
타자라는 개념은, 아더라는 개념은 서구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사회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그래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제시켜야 할 대상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 그 피비린내 나는 제국주의 시대의 타자들이란 바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무대가 그 뉴질랜드가 되는군요.
그렇죠. 바로 이것을 네. 제인 캠피언은 뒤집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자화 시킨 식민주의의 타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인 캠피언이 뉴질랜드 감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영화는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화 주인공 아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6살 때부터 말하기를 그만두고 그리고 15살 때 가정교사의 아이를 낳고 지금은 그 딸 플로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피아노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는 그녀의 목소리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녀의 혀인 셈입니다. 그런 아다는, 벙어리 아다는 뉴질랜드의 생면부지의 남자에게로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그때부터 이중구조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 미시적 구조는 아다의 뉴질랜드에서의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위에 있는 그 거시적 구조는
네.
19세기 뉴질랜드 인디안 마오리족과 영국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는 자연적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결혼한다는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혼인 관계는 문화로 이행시킨 아주 특수한 규범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이란 증여와 교환, 금지와 배제의 구조로 이루어진 일종의 규칙으로서의 문화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다가 시집을 갑니다. 결혼이란 제도에서 여자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교환이라는 행위 속에서 여자는 서로 다른 부족 사이의 증여와 문화적 교환으로서 서로 오가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되받는 하나의 기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혼이라는 과정이 자연으로부터 문화로의 이행을 규정하며 그래서 그것이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다는 빅토리아 왕조 문화를, 빅토리아 왕조 제도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상당히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 맨 첫 장면을 기억하신다면은
네.
제인 캠피언이 시작하고 있는 관점이
네.
관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아다가 뉴질랜드로 팔려가는 것은 19세기에는 드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는 또 실제로 수많은 영국 여자들이 시집이라는 명목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식민지의 가정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빅토리아 왕조 시대를 재건하고 영국이라는 국가 사법 제도를 확대시키고 확대하는 그 경계 사이에서 원주민을 만나게 되면 두 원주민은 뒤섞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종적인 아이덴티티는 무너지고 그리고 뉴질랜드는 영국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종의 여성들이 이 문화, 결혼이란 그 제도에서 희생양이 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꺼낸 것은요. 이 시점에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홀리헌터가 직접 연주한 곡이 있죠. 이 영화의 주제음악처럼 쓰였는데요. Sacrifice 듣고서는 정성일 씨의 빛나는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홀리 헌터가 연주한 피아노의 주제음악처럼 쓰인 곡이죠. Sacrifice였습니다. 얘기 맥을 끊었죠?
아닙니다.
계속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네.
그 여기서 아다가 그렇다면 왜 피아노를 가져가는가?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다가 피아노를 가져가는 것은 여기선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그 하나는 개인적인 자기 표현일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자기 표현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자기 문화 바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영국의 문화의 이식이며
예.
전수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제인 캠피언은 바로 그것이 어떻게 두 가지 모두 실패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의미를 따라 나섭니다. 아다는 뉴질랜드에서 두 명의 남자를 만납니다. 한 사람은 남편 스튜어트고 또 한 사람은 베인스입니다. 남편 스튜어트는 원주민들의 땅을 사는데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반면 베인스는 얼굴에 문신까지 하고 원주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하며 마치 추장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다의 피아노를 통해 이제 그들은 하나인 것처럼 보였던 그 둘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아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남편 스튜어트지만 아다의 언어인 피아노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베인지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이면서도 아주 아이러니한 사실인데요. 남편 스튜어트는 뉴질랜드의 땅을 사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식민주의 경제 토대의 독점적 성향을 심고 거기서 확산하고 그것을 소유하려 듭니다.
네.
베인스는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동화시키고 그들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네.
다소 거칠게 정의하자면 남편 스튜어트는 식민주의 경제학일 것이오 베인스는 식민주의 정치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아다라는 교환과 금지의 서구 체계를 통하여 자신의 이상을 자신들의 천년왕국을 식민주의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는데 실패합니다. 남편 스튜어트는 결국 가정을 건설하는데 실패합니다.
네.
가정은 잘 알려진 것처럼 사유재산의 기초이며 사유재산은 국가의 기초이며 국가는 제국주의의 출발인 것입니다. 베인스는 서구의 문화 때문에 서구의 권력을 서구의 정치를 뉴질랜드에 이식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뒤집어 봅시다.
네.
그렇다면 피아노의 진짜 주인공은 아다도 스튜어트도 베인스도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들은 그들은 바로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들인 것입니다. 이 마오리족들은 그 인력적으로도 아주 특이한 그 인디언들입니다. 그들은
네.
18세기 영국 제국주의 군대와 그야말로 치열한 반식민주의 전쟁 끝에 종족의 3분의 2 이상이 멸종하고 죽어간 다음에 영국 왕실과 이른바 와이탕기 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왕실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토지 소유의 권리를 확보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어트는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그 토지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면 그들을 동화시키고 영어를 가르쳐서 영국 사람을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아다는 빅토리아 왕조 문화를 갖고 뉴질랜드에 와서 그곳에서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다가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식민주의 메커니즘이 아다라는 희생양을 내세워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빅토리아 왕조시대 멜로드라마의 이야기 틀을 그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스토리만 갖고 이야기하자면 이 얘기는 굉장히 촌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고
네.
시작하자마자 결론이 뻔히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베인스와의 성적인 희롱 장면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회화 구도까지도 사용하여서 이른바 1:1.33 구도에 맞지 않는 횡구도까지 사용해가고
네.
쓰고 있는데요. 제인 캠피언은 이것을 끌어내서 바로 그들이 빅토리아 시대 문화 속에 숨어있던 야만이 결국 그들 모두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끌려는 네. 결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상투적인 서구의 감독이었다면 그리고 상투적인 종속이론이나 공부한 스타일이었었다면 네. 그녀는 원주민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방법이야말로 미션 같은 그런 상투적인 스타일이야말로 여전히 제국주의는 선교사 같은 것이며 식민주의는 야만적이라고 변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인 캠피언은 오히려 그 자신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문화라고 굳게 믿었었던 이 빅토리아 문화 속에 숨어 있었던 야만에 의해서 그들 자신이 식민주의를 건설하는데 그들 실패. 스스로 실패하고 마른 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영화의 주제를 보여주는 그리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정말 걸작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 박수를 보낸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화 중간에 푸른 수염을 연극 공연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아내들이 목이 질질이 걸려있고 네. 그리고 새 아내가 비밀을 알자 괴물 같은 남편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
이것은 감정과 그들 사이에 있는 가정과 아내, 살인과 가부장제, 문명과 야만, 그리고 그림자 놀이로서의 빅토리아 문화를 한 화면에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마오리족 인디안들은 도무지 이해할 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들에게 오히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야만이고 범죄이고 예.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달려가 휘두르며 싸우고 넘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실패한다면 아다는 무엇을 얻었겠는가? 이것이 이 영화가 끝까지 미스터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아다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피아노를 뉴질랜드 바다 깊숙이 묻어두고 오기는 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스스로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서서 밧줄 위에 발을 얹어놓고 그리고 피아노를 바다로 떨구라고 베인스에게 사정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었다가 그녀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건 그녀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피아노와 함께 바다로 빠져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밧줄을 풀고 올라오는 것은 그녀가 이제 다시 새로운 남자의 새로운 아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핏 이렇게 해석하고 싶을 네. 것입니다. 그녀가 바닷속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아다는 주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쓴 것이라고 강변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닷속에서 다시 부활하기는 하지만 그건 도대체 무엇에 관한 무슨 부활인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아다가 고작해야 주체성을 확립하는 네. 것에 불과하다면 그건 피아노를 정말 지나치게 고작 멜로드라마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피아노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았고 식민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인 캠피언은 그 알 수 없는 아다가 영원히 나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제인 캠피언은 서구의 식민지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타자로 남겨놓고 영화를 끝내버립니다. 그건 마치 서구가 원주민이라는 타자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제인 캠피언 그녀 자신의 대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정성일 씨께서 제 묵은 체중을 이렇게 싹 내려가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무엇을 보든 간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지식의 한도 내에서 보게 되는데요. 피아노를 본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감상문도 보내주시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미진한 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인 캠피언 감독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인류학자고 그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의미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고요.
이 피아노를 본 후 네. 저는 일주일 후에 아주 우연히 칭카이거 감독의 그 폐양별이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벌써 보셨어요?
네. 네. 사실은 폐양별이는 아마 금년이 끝나기 전에 연말쯤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피아노와 함께 같이 그랑프리를 받았기에 저는 사실은 어떤 영화인지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것도 이 프로의 도마대 위에 한번 올라와야 할 영화이겠지만은 흥미 있는 것은 지인 캠피온의 타자에 대한 방법을 칭카이거는 네. 정반대 방법을 찍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금년 깐느 영화제는 그 깐느 영화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영화라는 것은 바로 서구를 이제 서구가 그 바깥 끝을 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스스로가 타자가 되는 그 시선에 관해서 그들은 네. 깊이 명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은 솔직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는 더 정교한 식민주의가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글쎄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쌓여가면서 뭔가 조금 더 본질과 또 정체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아노 아주 재미있고 명쾌한 분석이었고요. 조금 더 한 번 더 영화를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정성일 씨께 온 편지 중에 피아노를 분석한 분이 계십니다.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고3 입시생 김병규 학생인데요. 얼마 전에 피아노를 봤는데 페미니즘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쪽으로 해석을 해보니 제작진이 여성이라는 점 또한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감독이 의도했든 간에 안 했든 간에 여성의 권위 상승이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주인공을 벙어리로 설정한 점. 이것은 19세기 말 아직 잔존한 남성 권위의 여성에 대한 속박과 침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회와 환경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그러한 여성들이 직접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간접적인 표현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영화가 전개되면서 빈약한 모습의 아다는 미개척지인 뉴질랜드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그 섬은 바로 남성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도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녀가 만난 남편은 현실적이고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가부장적인 남성입니다. 여기서 둘의 사랑은 싹트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친구 베인스의 등장으로 역전됩니다. 그는 그녀의 음악을 들어주려 하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존중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장면에서 그녀가 남편에게 일방적인 애무를 할 때 이것은 여성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가락을 자르며 저항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제는 그가 그녀의 눈을 통해 목소리를 읽게 됩니다. 그녀에겐 이제 피아노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떠나며 피아노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와 운명은 그것, 여성의 상승을 거부하고 그녀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지를 가지고 저 바다 밑에서 쭉 떠오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여성이 사회라는 바다에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이 젊은이에게 조언을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을 편지 끝머리에 적어주셨는데요. 아마 이 오늘 말씀해주신 정성일 씨의 피아노에 대한 분석이 김병규 씨께 드리는 답장이기도 하겠죠. 하이텔의 김승기 씨, 임동준 씨, 지영준 씨, 권기영 씨 신청곡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영화 피아노의 엔드 타이틀 Dreams of Journey 들으면서 홍동식 PD와 저 정은임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